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1절에 있는 말씀이 그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대표적인 가르침들이 이 산상수훈에 집중해서 담겨져 있고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표현하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또한 이 산상수훈의 시작을 여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을 여는 팔복에 대한 말씀도 참 중요하겠죠. 특히 또 이 여덟 가지 복 가운데서도 또 앞서서 언급하게 되는 또 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첫 번째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복 또한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 담긴 내용과 의미가 전체를 묶어내는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함께 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선 이런 이해를 서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나열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하는 자라든지 온유한 자 또는 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등 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이런 표현들은 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복이 있나니로 이렇게 다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 복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그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은 우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오해를 갖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 되려면 너희가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이해입니다. 이런 것은 오해가 된다 이런 가르침을 종종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복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조건을 삼아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너희가 애통하게 되면 그러면 다 되는 것이니까요. 온유하게 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 되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충분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그 본성적인 그런 그 이해 범주 속에서 보자면 뭐든 이유와 그리고 조건과 자격으로 설명하면 사실 쉽습니다. 이해도 분명해집니다. 자격 선발 기준을 한 10가지 정도 성경이 강조하는 자격 기준 한 10가지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세부 뭐 좀 추가되는 세부 조건 한 대여섯 가지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신앙이고 뭐가 신앙이 아닌지 뭐가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아닌 것인지 어떤 이가 신자고 어떤 이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구원을 이루는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 속에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도 담겨져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내용도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쪽에서의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 사실 이해에 있어서나 또는 실천에 있어서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왜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실 좀 이렇게 머릿속이 약간 좀 이렇게 멍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그럼 뭐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제일 손쉬운 것을 그렇게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평소에 자기들 하는 이제 말로 막 얘기를 해요. 왁자지껄하게. 근데 갑자기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청소년들이 하는 말 중에 욕과 은어를 싹 빼고 그다음부터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야 너 너 지난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어로 하지 제대로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자격과 조건으로 설명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이해하고 채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한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만으로든 그 말의 의도를 사실 온전하게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같이 파악이 될 때 보다 그 실체에 가까운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죠. 여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가 대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 무리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무리라는 말은 없을 무에 그 이치리를 써서 이치가 없고 그리고 다스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이제 그 좀 조크를 담아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해서 재미있게 이해를 시키려고 한 것이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좀 읽혀집니다. 무리는 따로 있고 또 제자가 따로 있고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각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드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칠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이제 무리가 따르지만 그 무리는 떠나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무리와 제자들을 사실은 굳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선 4장에 그 뭐 한 23절, 뭐 25절에 걸쳐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보면 물론 25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만 내용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백성들의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고 근데 소문이 나니까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들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제자들인 셈입니다. 열두 사도만 제자가 아니라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무리 또한 제자들인 셈입니다. 마태복음 그 뒤에 13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자 그런 자로서 무리이고 또 그들이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넓게 그리스도인이라 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대상과 다르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 각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된 그 무리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게 된 무리 그래서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다 등장하냐면 우리 뭐 3절과 4절 속에서도 보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팔복 전체의 내용 속에서 보자면 뭐 땅의 기업이라든지 배부르게 된다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든지 하나님을 보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난하다든지 궁핍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궁핍한 것은 그냥 불행이고 저주일 뿐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애통하는 일을 겪고 곡하는 일을 겪고 상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 아픈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런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 지금의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자면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린 벌써 약간 공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당장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분명한 것이라야지, 그래야 신앙하는 즐거움도 있고 믿는 자의 즐거움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미래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제 정답표만을 그냥 가슴에 품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근본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모두가 또 익히 아는 바대로 천국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현재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천국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다 드러나는 방식이 되지 않았죠. 아직은 뭔가 감추어져 있죠. 그렇게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져 있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추어져 있으나 이미 시작된, 그래서 이미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이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속한 것이라라는 이 사실이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이 종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무료하게 살아도 되고 또 지루하게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 받는 복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그 경험담을 그 일화로 하시는 걸 기억하는데요. 중국에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에 들렸더니 식당 문 앞에 복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복자가 써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왜 이렇게 거꾸로 쓰는가 싶어서 그 식당 주인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늘이 내려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에 하늘로부터 많은 복이 내려오라는 의미에서 복을 거꾸로 써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공감도 되시죠? 여러분들도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왜 받는 복에만 관심이 많고 사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우리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대한 말씀도 결국은 복받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받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는 복, 살아가는 복, 살아내는 복,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자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신자답게 사는 일에 관해서 우린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물질이 없고 어떤 그 육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자기 스스로는 내 영혼을 지탱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내 영혼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복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이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부유한 자가 물질도 풍요롭고 심령도 부유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상식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식을 초월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 내놓을 것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가난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가장 큰 허물을 본 자로 자기를 생각하며 아파할 줄 아는 자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 이 통치 안에 사실 우린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각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 사는 복을 받는 복만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사는 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 살아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재미난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건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 실제 이제 결혼식 장면입니다. 누가 이렇게 캠코더로 찍은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신부 아버지가 사위가 될 신랑에게 신부 아버지로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한 말씀 하는 순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웨딩 스피치 이제 그런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필립 이렇게 불러요. 사위 이름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주고 싶네. 그리고 모든 괜찮은 이야기들의 모든 시작같이 옛날 옛적에 아버지가 있었다네. 혹시 눈치를 못 챘을까봐 내가 알려주는 거지만 그 옛날 옛적에 있었던 아버지는 바로 나라네. 이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다네. 무척 행복을 느끼고 있었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가 다른 아기를 또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허락된다면 딸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었지. 나는 그 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안아준 사람이었다네. 그리고 딸을 보면서 기도했네. 하나님, 이 아이가 엄마를 닮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었다네. 딸아이는 사랑이 넘치고 아주 따뜻한 아이였고 착하고 인정 많은 소녀였지.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순간 점점 내가 소외되는 것을 느꼈다네. 그래서 다시 기도했지. 하나님, 딸이 나도 좀 닮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네. 딸은 트럭도 운전하고 트랙터도 운전하고 축사도 돌보고 담배 재배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됐지. 자넨 지금 얼마나 대단한 것을 얻고 있는 줄 알겠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딸은 고집도 세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완고하기까지도 했네. 그래서 또 기도했지. 하나님, 이제는 괜찮으니 이 딸을 당신을 닮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네. 하나님은 딸에게 봉사의 열정을 주셨고 그래서 딸이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다네. 딸이 간호사가 돼서 자신의 삶을 개척했고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기도 했고 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런 사랑도 많았던 사람이라네. 하나님은 딸에게 선교의 열정도 주었고 딸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네. 급류에 카누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서 엎드려 몸을 피하기도 했다네. 그렇게 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네. 하나님, 딸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딸이 자네를 만난 걸세. 딸의 얼굴 표정을 보았나? 자네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없던 표정이라네. 그래서 나는 자네가 무척이나 고맙다네. 나는 오늘 자네에게 내가 주어야 할 나의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네. 그러나 딸을 자네에게 주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주었으면 하네. 나와 하나님이 그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꼭 알아야 되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필립, 내가 이 딸의 손을 자네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충고 한마디 딱 하나 해도 되겠는가?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았으니 망치지 말게나. 그렇게 아빠로서의 스피치를 끝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신앙, 그런 것이 단순히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가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는 충고의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덕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으로서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데서 무슨 절제의 미덕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다라고 하는 데서 무슨 청빈의 그런 도를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마음을 비우는 어떤 수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채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우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함을 인하여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절망이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절망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니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것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 채워가는 그런 이를테면 사는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니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우리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 그래서 그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망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끝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감각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대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로 알게 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비어지고 공허해지고 내 것을 다 비우면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비기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들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벼랑 끝에서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미 허락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복반을 갈구하면서 받는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사는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누리는 그 귀하고 복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